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9년째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연례 테러 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원이 지난 4월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끌었던 북한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에 지정됐지만 2008년 미국과 북한 간 핵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하원은 앞서 지난 1월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예년처럼 북한이 미국의 대테러 척결 노력에 협력하지 않고 있고 일본과 합의한 일본인 납북자 조사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의 금융체계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이 지적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건수가 전년보다 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13% 줄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결과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예멘에서 테러 공격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19일 워싱턴에서 포괄적 경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개막에 앞서 두 나라 사이에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며 호혜적인 교역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3,0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회담 상대인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미국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늘려 보다 균형 있는 교역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도 두 나라 사이의 교역 혜택은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 관계를 맺을 때만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양 부총리는 이에 대해 두 나라 간의 무역 협력은 양측의 모두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하지만 대결은 즉시 양측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는 하루 동안 열리는 이번 대화에서 환율과 시장 개방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 당국은 하지만 이날 회담 뒤 예정된 기자회견을 아무런 설명 없이 각각 취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푸틴 G20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을 처음 만나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두 정상이 공식 만찬이 열렸던 이날 밤 한 차례 더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리는 이 만남이 공식 회담이 아닌 짧은 대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비밀 만찬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역겹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존 헌츠먼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신임 러시아 주재 대사로 공식 지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 밝혔습니다. 헌츠먼 지명자는 57살로 미 서부 유타주의 지세를 지냈고 지난 2012년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출마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카타르와 단교한 아랍 4개 나라가 카타르에 극단주의와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6개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행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은 카타르가 테러리즘과 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었습니다. 유엔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18일 기자들에게 사우디 등 네 나라 외교 장관들이 최근에 합의한 6개 원칙을 카타르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엔 테러리즘과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이나 은신처 제공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사우디 대사는 또 카타르가 이 6개 원칙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며 다만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14억 명의 인구가 사는 나라 중국. 중국은 지난 90년대부터 개혁개방을 통해 엄청난 경제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제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을 거머쥐었죠. 최근 한 조사 결과 중국 부자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해외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황사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환경 문제와 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주하고 싶은 나라로는 미국이 꼽혔고요. 그 뒤를 캐나다와 영국, 호주 등 환경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뒤를 이었는데요. 중국 부자들은 미국 내에서도 특히 LA나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투자액이 1,5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중국인 투자자가 320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조사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교육과 환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중국인들의 미국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북한은 낮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2도, 신의주 24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31도, 함흥 24도에서 35도, 끝으로 청진은 23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Young Rising Suns의 노래입니다. King of the World, 이 세상의 왕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올가을 제1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 지역 대표들이 확정됐습니다. 선전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중국 사회의 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일본이 곧 내놓을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다케시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할 걸로 알려져서 한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 포괄적 경제 대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제1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 지역 대표가 확정됐다고요?
예, 올가을에 진행될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약칭 당대회 지역 참가자가 확정됐습니다. 이 당대회에 나서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대표 1576명 선출 작업이 최근에 완료됐다고 수요일 중국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이달 말까지 선출될 인민해방군 등 중앙선거구 9곳 대표까지 합치면 총 2300여 명이 당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최근 공산당이 선전전을 강화하면서 중국 사회가 온통 당대회 분위기로 휩싸이는 양상입니다.
네, 이 당대회가 뭐길래 중국 사회가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걸까요?
예,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는 이 서방 국가들로 치면은 이 대통령 선거에 해당하는 가장 비중 있는 정치 행사입니다. 이번 19차 당대회는 지난 2012년 11월에 있었던 18차 대회 이후에 5년 만에 치러지는 건데요. 미국 대통령이 4년씩 두 차례 임기를 수행할 수 있어서 집권 1, 2기로 나누는 것에 비하면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 5년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를 꼽는 행사입니다. 최근에 확정된 각 지역 대표들은 미국에 빗대면 선거인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는 당대회를 통해서 이 중국의 행정부가 구성될 텐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중국의 의사결정기구를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공산당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중에서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거기서 다시 7인 상무위원회 순으로 올라갑니다. 정치국 위원이 되면 당 서열 25위 안에 들었다는 뜻이고요. 매달 한 차례씩 정치국 회의에 참가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인물들인 상무위원 7명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서 국가 최고 지도부인데요. 이 정치국 위원회 임기가 5년인데요. 5년 전인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구성됐던 정치국 그리고 상무위원회를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새로 뽑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치국 위원 25명과 그중에서도 7명으로 구성되는 국가 지도부를 새로 뽑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건데요. 시 주석 집권 2기를 뒷받침할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발탁할 걸로 중국 언론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정권의 2기 당대회에서 새로 지도부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차기 국가 주석과 총리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새롭게 이번에 상무위원회 등장할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시 주석도 상무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시 주석은 왜 안 바뀌나요?
예, 이 국가 주석의 경우는 덩샤오핑 사후 10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는 게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요. 시진핑 주석이 이번 당대회 이후에 5년 동안은 계속 최고 지도자 자리에 남게 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 주석이 총리를 임기 내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상무위원 중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교체 대상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 시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개혁 작업 실무를 이끄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유임시킬 걸로 알려져서 최소한 4명은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지도부가 바뀌는 것 외에는 또 어떤 의제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에게 핵심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는데요. 이번 당 대회에서는 당 헌법인 당장에 이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공식 명기할 걸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지도 이념을 가진 중국 지도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주역인 마오쩌둥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으로 변화를 이끌었던 덩샤오핑에 이어서 시 주석이 세 번째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국제익한 정치 일정이 예정된 당대회를 앞두고 이 중국 공산당이 선전전의 한창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연일 특집 보도를 이어가는 등 당대회에 관한 선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CCTV는 지난 월요일에 개혁은 어디까지 진행되나 이런 제목의 10부작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의 집권 1기 업적을 담은 선전물인데요. 경제, 정치, 사회, 군사 등 각 분야별로 시 주석 취임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변했나 집중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특집 방송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주중 오후 8시 황금 시간대에 전파를 타는데요. 그제와 어제 각각 방송된 1, 2회 분에서는 시 주석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계승해 발전시킨 위대한 개혁가로 묘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일본의 새 방위백서 초안이 이 정부 심사를 통과했군요.
네,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제작하는 방위백서 2017년판 초안이 화요일 정부와 집권 자민당 당정 협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이 초안의 주요 내용을 전했는데요. 다케시마, 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이 지난 4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라고 명시하는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민감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한반도 관련 부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2017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먼저 일본이 방위해야 할 영토와 영해, 영공 등을 규정한 항목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권리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북방 영토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이고요.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이 독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네, 이 다케시마와 북방 영토도 일본이 방어해야 할 영토라는 그런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방 영토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이고요. 다케시마는 한국의 실질적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백서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은 13년째 계속되는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2017년 일본 방위백서 초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보한 걸로 평가했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장사거리화, 핵무기를 소형화, 탄도화할 경우에 군사적 도발 행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종전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서 새로운 단계 위협으로 한 단계 높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경제회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 포괄적 경제 대화가 수요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 등이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왕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양국 간의 경제 현안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열리는 이 경제 대화라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회의장 분위기가 꽤나 심각한 모양이군요.
예,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회의를 시작하는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중국의 폭넓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등 포문을 열면서 팽팽한 긴장 속에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특히 로스 장관은 이례적으로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문제를 지적했다는 전언입니다. 양측은 당초 이날 오후에 폐막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메일로 전격 기자회견을 취소할 만큼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된 걸로 주요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미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양국의 무역 관계를 공정하고 대등하며 상호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할 시점이라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촉구해 왔는데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해서 그로 인해서 3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자유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경제 현상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그게 아니라면서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중국 측의 반응도 전해졌습니까?
예, 중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왕양 국무원 부총리는 그래서 지금이 두 나라가 균형 있는 무역과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투자 관계를 다시 건설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양 부총리는 경제 대화에 앞선 가진 자리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발전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 자리에 동석한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비록 도전들이 있긴 하지만 양측이 이번 경제 대화를 양국 경제의 금융관계의 이정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 경제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이 당초 이번 경제 대화가 획기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지적해온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 의혹이라든지 중국산 철강 공급 과잉 같은 이 거대한 사안보다는 특정 성과물을 내는 데 집중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함에 따라서 양국의 경제 협상 실타래가 풀릴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는데요. 현재로선 이번 대화에서 어떤 성과가 도출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에 처음 시작된 이 미중 경제 대화는 해마다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앞서 4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100일 내 무역 불균형 시정 조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과 러시아 변호사가 만나는 자리에 또 다른 인물이 동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날 만남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두 정상이 만찬장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취임 6개월을 맞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성과와 좌절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과제 등을 분석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6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일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동석했던 사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8번째 인물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업인 아이크 카벨라츠 씨로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이 카벨라츠 씨는 구소련 당시 조지아에서 태어났고 199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 시민이 됐고요. 현재 러시아 신흥 재벌인 아라사 갈로르프 씨가 세운 기업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는데 이 아갈라로프 씨가 관여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유명 가수인 아들 에민 아갈라로프 씨를 통해 만남을 주선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에민 씨의 음악을 홍보하는 롭 골드스톤 씨에게 이메일을 받고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남에 응했다고 밝혔는데요. 처음에는 만남 자체를 부인했고 또 만난 이유도 제대로 털어놓지 않아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8명째 참석자가 나왔는데요. 당시 회동에 동석했던 사람들 누구였는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씨와 폴 매너포트 당시 트럼프 선거대책 본부장이 트럼프 주니어 씨의 요청으로 동석했다고 하고요.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세니츠카야 씨와 통역 또 이날 만남을 위해 중개인 역할을 한 영국인 음악 홍보 전문가 롭 골드스톤 씨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군 출신인 러시아기 미국인 로비스트 리나트 아흐메트신 씨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번에 카벨라츠 씨까지 모두 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이 카벨라츠 씨가 이날 회동에 나간 이유는 뭔가요?
네, 카벨라츠 씨 변호인은 어떤 성격의 회동인지 잘 모르고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어린이 입양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통역이 필요할 줄 알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변호사가 따로 통역을 데려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사실 자신이 왜 이날 만남에 불려갔는지 혼자 반문했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이날 회동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카벨라츠 씨의 변호인에게 회동 참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하는데요. 카벨라츠 씨는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론은 이 접촉을 통해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주니어 씨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을 조사 중이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러시아 변호사 베세니츠카야 씨가 미국 상원에서 증언할 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변호사는 화요일 러시아 RT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집단적 광기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내통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또다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처음 만났는데요. 앞서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단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화요일 이 정치 자문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 대표가 고객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리가 이를 확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졌습니까?
이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이날 저녁 각국 정상 부부가 참석한 만찬 도중 일어났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고 이 자리에는 러시아 측 통역만 동석했다고 합니다. 브레머 대표는 두 정상의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눠 당시 만찬 참석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전했는데요. 브레머 대표 본인이 만찬장에서 본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들은 얘기라고 하는데 당시 만찬장에는 언론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백악관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두 정상이 대화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회담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만찬 도중이 아니라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일이고 대화 시간도 한 시간이 아니라 잠깐 얘기를 주고받은 데 불과하단 겁니다. 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푸틴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으로 갔다가 푸틴 대통령과 짧게 대화했다며 이 백악관이 두 번째 회담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암시하는 건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날 있었던 두 정상 간의 공식 회담도 당초 예정됐었던 30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눈길을 끌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냐고 여러 차례 질문했다고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석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대답을 수용했다고 주장해서 미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이 건설적이었고 두 정상이 긍정적인 케미스트리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최악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외교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백악관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를 발표했네요.
네, 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헌츠먼 씨입니다. 헌츠먼 전 대사는 1960년생으로 올해 만 57살이고요. 유타주 출신의 모르몬 교도입니다. 이 30대 젊은 나이에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됐었고 통상관리를 거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타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별로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자 조기에 사퇴했습니다.
네, 이 헌츠먼 전 대사가 상당히 흥미로운 이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언론이 헌츠먼 전 대사를 소개할 때면 오토바이를 모는 취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10대 시절엔 록 음악을 좋아해서 악단의 키보드 연주자가 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학업을 계속해서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나왔고요. 그 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백악관 보좌관으로 정치의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는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에서 탁상 공론만 하던 때는 끝났다.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할 때다라고 밝히며 대선 공약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그 어느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격동의 취임 초기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임식부터 이어진 이 반대 시위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들에 대한 논란, 낮은 지지율과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조용한 날을 없는 6개월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래도 지난 6개월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라고 평가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표한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공화당이 반대했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닐 고사치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은 일을 또 들 수 있는데요. 덕분에 연방 대법원이 다시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로 평가되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오바마 케어 폐지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 일명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하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내분으로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는데요. 여름 휴가를 포기하는 안이 있어도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선 기간 약속했던 세제 개혁과 국가 기반 시설 확장 역시 건강보험 논쟁이 밀려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취임 초기치고는 굉장히 낮은 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0%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비율 54%보다도 낮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카일 콘디크 분석관은 VOA에 이 같은 수치는 역대 신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보통 대통령 취임 초기엔 허니문 효과라고 해서 신혼기간엔 부부의 사이가 좋듯이 지지율이 높기 마련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런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콘디크 씨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여전히 8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강한 신뢰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개월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앞으로의 국정 운영 전망은 어떤가요?
네, 러시아 관련 의혹은 건강보험 개혁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당적 정책연구소의 존 포티의 연구원은 VOA에 6개월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기엔 적당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약이 입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공약들은 실체보다 형식에 치우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한국의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이 붙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 구한말 미국에 살던 한국인들의 구심점이 됐던 이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미주 한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지난 2004년에 로스앤젤레스시가 제정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도 이 한국을 기념하는 길, 거리가 있습니다. 예, 한국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자동차의 이름을 딴 소나타라는 거리인데요. 물론 로스앤젤레스처럼 큰 길, 이 교차로는 아니고요. 아주 작은 길이지만 엘라베마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역사,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엘라베마의 한인들 얘기 들려드립니다. Oh, I come from Alabama
with my banjo on my knee. 알바마에 저기 고속코스에 가면 한국 기업들이 다 와가 있는데 정말 막 태극기가 보일 때 눈물이 나고 몽고메리를 다니면 고속코스에 뭐 소나타로 뭐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해가지고 막 도로가 나가 있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엘라베마의 한국계 미국인들, 한인들을 위한 신문인 엘라베마 타임스 편집장 안정란 씨입니다. 안정란 씨는 10여 년 전 엘라베마를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엘라베마는 아주 낙후됐고 또 한인들도 거의 없던 곳이었다고 회상하는데요.
호메레 가니까 처음에 350명 있었어요. 거기에 기존의 한국 사람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주재원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 이제 갖고 협력 업체를 통해서 파견되어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몽고메리가 지금 한 7,8천 명 정도 되고 전체로 보면 헌집이라고 보면 다 해서 알바마 한인들이 정확하게는 집계가 안 나오지만 25,000에서 한 30,000 정도 되거든요.
엘라베마 주의 한인 인구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까닭은 이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나가고 들어오는 유도 인구가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몽고메리 한인회 사무장 김수잔 씨 도움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집으로 각각 그 인구조사식으로 이렇게 예, 우편으로 보내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현지 채용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주재원들이 있고 출장자분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나 봐요. 그 여기에서 한 4, 50분 떨어진 북쪽으로 어번 오펠라이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소규모 업체들이 한국 소규모 업체들하고 많이 들어와 계세요. 엘라바마 주에는 한 2만여 명이라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고메리 주인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6,7천 정도?
네, 그러니까 엘라베마의 주도 몽고메리 시의 경우 한인 인구가 10여 년 전에는 35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7,8천 명 정도로 20배도 넘었다는 겁니다. 물론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극히 미미한 숫자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한인들의 수가 급증한 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LG전자, 효성그룹 같은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엘라베마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거대한 목화밭이었던 엘라베마주는 지금은 한국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일본 도요타 등 이 세계적인 자동차 현지 공장들에 진출하면서 남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됐다고 엘라베마 관광국 브라이언 존스 홍보국장은 얘기합니다.
엘라베마 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사와 토요타 엔진 공장, 혼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1990년대 메르세데스 벤츠가 엘라베마에 진출하기 전까지 사실 엘라베마는 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라베마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죠.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세금 혜택 같은 걸 줘서 자동차 공장을 엘라베마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거죠.
네,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됐고요. 엘라베마주는 이제 남부 주들 가운데서는 가장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엘라베마 주 경제도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됐고요. 현재 엘라베마주는 40개가 넘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고용 규모가 6천 명이 넘고요.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3만 5천 개에 달하는 등 엘라베마 주경제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엘라베마 몽고메리 한인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무장 김수잔 씨 얘기입니다.
10년 넘게 사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그때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런 거리 자체도 허허벌판처럼 그랬고 지금은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많이 상향된 거죠. 특히 이제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흑인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향상이 된 거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기 제가 여기서 일하다 보면은 칼리지 같은 데에서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하는 인스트럭터를 좀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문의 전화를 제가 한 번씩 받아서 연결은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배우려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거.
네, 그래서 엘라베마에 사는 한인들은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라베마의 미국인 주민들도 국적이나 기업을 떠나서 내가 만든 자동차,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이 주인의식,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안정나 씨 얘기입니다.
낙후된 동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게 그 현대에 있으면서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그 300억 개 업체들이 또 그 현지인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체 현지인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이 현대차를 대한민국 차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만드는 동네차라고 생각하고 아, 참 좋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기업들이 와서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엘라베마에 사는 한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엘라베마 몽고메리 한인회 김수잔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현대 자동차 서플라이 주위의 이제 직장인들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한다든지 슈퍼 그 정도인데 그 여기는 아무래도 한국보다 일할 수 있는 폭이 넓잖아요.
네.
본인 신분만 확실하면 나이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도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교를 가면 개인적으로 나가고 이러면 굳이 집에서 뭐 하루 종일 딱히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뭐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그 이제 시급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엘라베마 한인들의 삶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주중에는 일하고요, 주말에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요. 아무래도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는 달리 주로 자연을 벗삼아서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딱히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여가 생활 즐길 장소가 아니잖아요. 한국으로 치자면 뭐 군 읍내 정도. 그래서 한국 분들이 여가 생활로 많이 즐기시는 것은 뭐 이제 낚시도 간혹 있지만 여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일하시고 주말에 여가 생활은 거의 골프를 또 많이 즐기시는 것 같고요.
네, 끝으로 김수전 씨에게 엘라베마에서 살아가며 느낀 점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미국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빨리빨리만 하려고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마음의 여유가 많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일단은 교통체증 같은 것에 또 시달리지 않아서 좋고 이맘때쯤 해넘어갈 때쯤 보면은 그 개똥벌레가 있고 그런데 땅이 넓어서 그런지 공기도 아직까지는 좋고요. 겨울에 살았을 때는 바로 마당 앞에까지 한겨울에는 사슴이 와서 풀 뜯어먹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저는 만족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엘라베마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 head start. A head star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본문에서 Allison은 Jason에게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 not start until next month. 아니, 벌써 교과서를 샀다고? 하지만 수업은 다음 달에 시작이잖아. 라고 놀랍니다. 제이슨도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알아, 그런데 미리 예습 좀 하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앨리슨은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나도 그래야겠다. 미리 수업에 대비해야겠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a head start. A head start.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Today's phrase is a head. H-E-A-D, head, start. S-T-A-R-T,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If you have a head start, you start something ahead of others. It simply means to have an advantage that makes you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A head start는 남보다 미리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게 미리 시작해서 갖게 되는 유리함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남보다 앞서서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슨은 제이슨이 교과서를 미리 읽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수업은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도 제이슨은 미리 예습을 한다고 했죠.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라고요.
네, 이렇게 무언가를 미리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a head start. A head start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Timothy has a head start over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as he has lived in Europe for 2 years. 는 Timothy는 다른 유학생들보다 유리해. 유럽에서 2년 동안 살았었거든. 라는 뜻입니다. A head start.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Let's review. To have a head start means to have an advantage that makes you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It simply means you start something ahead of others. A head start는 남보다 미리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러셀 히치콕의 I Come Alive,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VOA.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20개국 정상이 모인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만나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위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해 각국이 테러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은신처 제공과 사상적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모든 금융과 무역 거래를 차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핵 위협을 차단할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했습니다. 무역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종식시키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세계은행의 여성 기업가 금융 이니셔티브의 발족을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미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러시아의 대선 개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자 간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발표된 미국과 러시아, 요르단 간의 시리아 휴전 합의는 양국 간의 협력 가능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휴전 협정이 시리아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예라고 평가했습니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시리아에서 인도주의적 고통을 끝내고 정치적 해결을 위한 다리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커다란 희망을 제시했고 미래에 대한 긍정과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